1948년 남과 북에는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들어섰습니다. 남과 북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남과 북에 의미 있는 사건 70건을 꼽아봤습니다. 남북한 70년 70사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모입니다.
네. 우리 장성모 방송원님. 네. 방송원이라 그런다 그랬죠. 북한에서는요.
네네네, 그렇죠.
논설원이 더 맞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뭐, 논설원이 있건 뭐 방송원이 저희는 여기가 네. 이제 아주 작은 방송국이기 때문에 네. 다 해요.
네.
이것저것.
네. 아주 다재다능하신 분입니다. 오늘 70년 70사건 세 번째 시간인데요. 목소리가 좀 활기차지셨어요.
아유. 제가 원래 목소리가 좀 큰데요.
네.
지금 선생님 만나고 나니까 지금 주눅이 들어서 지금
제가 잘못했네요.
하는 중입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시간. 지난주에는 1949년까지 남과 북에 있었던 사건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어떤 사건을 소개해 드릴까요?
네. 오늘 먼저 소개해 드릴 북한 사건은요. 토지개요.
아, 토지개요. 네. 이거 중요하죠.
그럼요. 그리고 여기서는 6.25 전쟁인 북한의 조국 해방 전쟁.
네.
아주 굵직굵직한 거죠.
네.
그리고 북한의 행정구역 개편입니다.
네. 네. 토지개요. 네. 조국 해방 전쟁, 행정구역 개편. 완전히 토대를 잡는 거네요.
그렇죠. 네. 먼저 토지 개혁부터 보죠. 북한의 토지개혁은 사실 1948년 이전인 1946년도에 이뤄졌습니다.
네.
제가 이 사건을 뽑은 건 토지개혁은 남한에서뿐만이 아니라 북한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아주 큰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네. 조금 후에 남한의 토지개혁도 이야기할 건데요. 남북한의 토지개혁이 어떻게 달랐는지 비교해보는 것도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북한의 토지개혁은 정확히 언제 이뤄진 건가요?
네. 북한 주민들은 뭐 누구나 다 잘 알죠. 북한의 토지개혁은 남한에 비하면 상당히 일찍 이뤄졌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공식적으로 선포되기 한참 전인 1946년 3월입니다.
아.
네. 해방 후 북한의 토지 소유는 그야말로 불균형적인 상태였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당시 총 농가 가운데 이 4%밖에 안 되는 지주가 총 경지 면적의 58%를 차지하고 네. 있었던 데 반해서요.
네.
56%에 달하는 빈농들은 고작 5% 정도의 경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1946년 그 당시에는 45년, 46년에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의 격차가 상당했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3월 5일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에 따른 북조선 토지개혁법을 발표합니다.
네.
당시 토지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가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무상 분배받은 농지는요, 농민들 간에 서로 팔고 사지도 못해요.
네네.
오로지 농사를 직접 짓는다는 전제하에서만 그 소유권만 인정해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농민이 아니라
네.
국가가 가진 것이죠.
네.
그래도요, 구원은 아주 멋졌습니다. 토지는 밭갈이 하는 농민에게 얼마나 멋있습니다.
네, 그래도 무상 몰수하고 무상 분배, 무상 몰수하면 좀 반발도 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기 땅 한번 가져보지 못했던 농민들로서는 토지 개혁이 반가웠겠지만 제가 말하는 그 거의 보상 없이 땅을 빼앗겼던 지주들.
아, 그럼요.
불만 당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불만 정도가 아니죠. 예. 반발이 뭐 상당히 컸습니다. 하루아침에 뭐 날벼락밖에 땅을 빼앗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 약한 지주들은 자살한
어머나.
지주도 있었고
예.
또 땅을 뺏겼을 뿐만이 아니고 그 고향에서도 추방도 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갑작스레 자기 그 지위가 얼마나 낮아졌겠습니까.
네.
게다가 그런 삶을 또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네.
그런 지주들은 적대감을 품은 채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이남 도주 이렇게
네.
그 남쪽으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토지개혁이 어느 정도 규모로 이루어졌나요?
네. 당시 토지개혁 규모는 상당히 컸다고 말할
네.
수가 있겠죠. 전체 경지 면적인 182만여 정도 가운데서
네.
55%에 달하는 약 101만 정도가 몰수되고요.
와.
그 가운데 95만여 정보가 농민들에게 분배됐습니다.
네.
때문에 이것으로 해서 그 당시 지배층은 아주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소작농, 빈농 등 이 다수의 농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계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네요.
네, 결국 이들은 농촌의 주요 계층으로 등장해서 나중에 이 북한 정권의 지지 기반이 됩니다.
네.
네. 자, 그럼 북한의 토지 개혁은 좀 이쯤 하고요. 남한의 토지 개혁을 좀 들어보죠.
네, 뭐 북한 정권의 지지 기반이 될 만하겠네요. 그렇게 무상 몰수에서 무상 분배를 해줬으니까요.
네.
네. 해방 당시 북한에서 지주층이 차지한 농지가 전체의 58%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남한의 소유 불균형도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총 경작지의 63%가 소작지였던 거예요.
더 많았네요.
네. 남한의 이승만 정부는요. 1년여간의 논의 끝에 논의도 1년 동안 했습니다.
네.
1950년 3월 확정된 토지개혁법을 내놨는데요. 북한하고 좀 달라요. 유상 몰수,
네.
유상 분배의 토지개혁 방식을 내놨죠.
네. 얼핏 들어보면 아, 무상 몰수, 무상 분배가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조금 시기마다 다르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겠는지는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잘 알 것 같아요.
네. 네. 북한의 토지 분배는 무상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은 당국에 있었고 농민들은 사실 경작만 받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 점에서 남한의 토지개혁은 유상이기는 하지만 소유권 자체를 줬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네.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에서 장마당 같이 자기가 벌어서 먹을 수 있다는 거 어떤 그런 데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토지 개혁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마자 또 협동 농장이라는 그거를 타이틀을 걸고선 다시 또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지금에 와서 북한의 농민들은 아 그때 우리가 속았어 하고 다 얘기할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뭐 남한의 터지기요. 그때 규모 상당히 컸겠습니다.
네. 농지 개혁으로 전체 농지의 92.4%가 농민들에게 일단 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이것으로 뭐 식민지 시기까지 내려온 지주제가 어떻게 보면 북한하고 똑같이 완전히 해체된 것이죠. 네.
네. 그러고 보면 남한에서도 역시 뭐 유상 분배긴 하지만 진짜 이거는 내 땅이다. 이런 소유권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당시 농민들은 엄청나게 기뻐했을 것 같아요.
예, 경작만 해도 사실 기쁘거든요.
그럼요.
그 땅에서. 그런데 소유권을 갖는다는 거는 정말로 기쁜 일이죠. 난생 처음으로 자기 땅을 갖게 된 농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러니 농업 생산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또 이들 대다수의 농민이 자립적인 경제 주체로 성장하면서 이후에 남한 경제적 성장의 기초가 되기도 했고요. 이렇게 남북한의 토지개혁을 살펴봤는데요. 좀 급하게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사건도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그러게요.
남한의 토지개혁이 1950년 3월부터 시작돼 5월경에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거든요.
네, 그렇죠. 시기적으로 본다면 토지개혁 직후에 이 한반도에 큰 역사적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뭔지 짐작하시죠?
네, 네. 정말 이 시기 때는 이거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그렇죠.
북한에서는 뭐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부르고 남한에서는 6.25 전쟁이라 부르는 사건
그럼요.
말씀이시죠?
이런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네, 남북한 공통의 사건이 되겠네요.
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북한 당국의 역사 왜곡이 바로 이 6.25 전쟁이 어느 쪽의 침략으로 시작됐느냐 이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 장성무 논설원도 6.25 전쟁 그러니까 조국 해방 전쟁 남한의 침략으로 시작됐다고 배우셨죠.
네, 지금 뭐 북한 당국이나 남한 당국이나 서로가 너희가 먼저 침략하지 않았냐
네.
이렇게 역사 교과서에도
네.
다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북한에 있을 때는 전혀 의심조차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런 점이
그럼요.
예.
다만 아이고 전쟁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낙동강까지 밀고 나갔다? 여기에 대해서는 살짝 의심은 했었어요. 그런데 워낙 6.25 전쟁 발발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이고 아주 진실처럼 꾸민 영화가 너무 많거든요.
아, 막 굉장히
네.
많아요.
그리고요. 북한엔 이 선전 선동의 기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아마 평양의 보통강반에 있는 그 적해방전쟁 기념관이 있거든요.
네.
거기 가보면 아마 남한 분들도 거의 물이 좀 끼뚱끼뚱 할 분들이 많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실제로 여기 와서 보니까 아니더군요. 더더구나 1991년 소련이 붕괴한 후에
네.
6.25 전쟁에 대한 그 김일성하고 스탈린 사이에 오고 갔던 그런 기밀 문서가 있잖아요.
네.
이런 거 공개되는 바람에 지금에 와서는 6.25 남침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군요. 6.25 전쟁은 3년간이나 지속됐어요.
네.
오늘은 그 과정을 간략하게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은 38선 전역에 걸쳐 대규모 포사격을 시작으로 남침을 개시했습니다. 북한군은 불과 사흘 만에 서울을 함락했고요. 당시 북한군은 최신 소련제 T-34 탱크를 242대나 보유했는데요. 이에 비해서 남한군은 전차를 파괴할 아무런 무기도 없었고요. 오로지 육탄으로 맞섰던 거죠. 결국 남한군은 7월 말 낙동강까지 북한군 내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뭐 탱크를 이제 몰고 들어가는데 맨몸으로 어쩔 방법이 없었을 것 같아요.
막을 수가 없죠.
네. 그러자 미국이 유엔을 통해서 남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미국을 비롯해 16개 국가 군대가
네.
남한을 도우러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네.
한국군하고 유엔군은 연합작전을 통해서 북한군에 대한 반격에 나서고요.
네.
9월 말에는 북한군이 드디어 서울을 내주게 됩니다.
네, 네.
남한군과 유엔군이 38도선을 넘어서 북측으로 진격이어자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한 김일성은 황급히 중국에 구원 요청을 보내고 이때 중국 모택동은 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라고 하면서 중공군을 한반도로 보내서 북한군을 돕게 합니다.
그 입술이 북한이고 이는 중국이죠?
그렇죠.
아, 정말 이때 우리 인해 전술이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고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시 후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게 시작된 중공군의 공세로 남한은 1951년 1월 서울을 다시 내줬다가 이후 전력을 다시 재정비해서 서울을 탈환한 게 3월이었습니다. 38도선을 중심으로 전선이 고착화되기 시작한 게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시작된 휴전 협상은 2년여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마침내 휴전 협정이 체결됐죠.
참 뭐 2년여 동안 이 휴전 협정을 했다니까 참 어렵게 끝낸 전쟁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3년간에 걸친 전쟁은 남북한을 다 합쳐서 약 50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지금까지 남북 분단을 만든 것이죠. 뭐 6.25 전쟁에 대한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으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 같은 남북 대결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서로 모두가 갖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500만 명의 사상자, 그것도 한민족의 이런 사상자가 났다는 거 정말 끔찍한 일이죠. 남북한 사이에 있었던 한국 전쟁. 그렇다면 다음으로 꼽는 남북한의 74건, 그 7번째는 뭘로 정해볼까요?
네. 이 적해방전쟁이 휴전되기 전인 1952년에요. 이 북한 당국이 뭐 불현듯 행정구역을 개편하게 됩니다. 38도선에서 교착상태가 한창이던 그때 이미 이 북한에서는 내부정비를 시작한 것이죠.
와.
네. 1952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해서 북한은 면을 폐지하고요. 그 대신 군을 조금 이제 늘커서 중설했습니다. 네. 이전까지는 뭐 도시, 군, 면 이렇게 4단계 행정체계였던 것을 도시, 군 이렇게 3단계로 변경한 것이죠.
네.
그리고 군의 중심주를 우부로 호칭하고요. 그다음에 좀 특별한 거는 노동자구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네.
오늘날 북한의 노동자구라는 것은 이때 처음 생겨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전까지 특별시였던 평양이 그 이후에 직할시가 된 것도 이때고요.
네, 노동자구라는 건 어떤 건가요?
이제 보통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구역이다. 뭐
아.
탄광구 그런 거를 이제 노동자들이 많으니까 농촌 지역이긴 하지만
네.
그런 거를 특별하게 노동자구로 해 가지고 리보다는 조금 이제 높은 격으로 칭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행정구역이란 게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꾼다는 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북한의 경우 분단 이전의 행정구역 형태와 면적뿐 아니라 명칭 등 변화된 게 상당히 많다고 느껴지네요.
많습니다. 네. 북한은 지금까지 무려 60회 넘게 행정구역 개편을 했습니다.
네.
천여 곳의 지명을 인위적으로 바꾸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명은 8.15 광복 당시 지명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것이 많아요. 네. 특히 김일성, 김정일 뭐 우상화 관련된 명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요. 양강도 심파군은 김정일의 어머니 이름을 따서 김정숙군.
네.
그리고 양강도 후창군은 김일성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김형직군. 그리고 또 회룡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또 뭐 김정숙 고향집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요. 특히는 함경북도 운덕군은요. 종전에 이제 경흥군 지역인데 네네. 1977년도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운덕을 기린다는 뜻으로 해서 네. 지금은 운덕군 이렇게 개칭을 했습니다.
천여 곳의 지명을 인위적으로 바꿨다. 어떻게 말하면은 그 한민족 역사에서 그 긴긴 네. 세월 동안 있었던 자기의 고향의 지명이
그럼요.
바뀌었다는 거는 좀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기 와서 이북어도청 가서 네. 이제 어르신들 만나면은
네.
지금 평양시에서 왔는데도 평양시 5대 5대 리를 얘기하는데 저는 전혀 알 수 없는 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같은 장소고.
예, 같은 장소인데.
네. 김씨 일가의 우상화 영향으로 된 이름은 저 같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한 사람이 들으면 낯설기만 하네요. 이런 이름 말고 그래도 제가 들었을 때 뭐 김용직군 뭐 이런 은덕군 말고도 또 예쁜 동네 이름들도 좀 있던데요.
꽤 많습니다. 예. 뭐 가령 뭐 들자면 평양시 만경대교 옷고개동.
네. 네.
자강도 희천세 설모로동.
네.
그리고 또 군은 황해남도 과일군. 과일이 네. 많이 난다고 해서 과일군이에요.
네.
그리고 황해북도 송림시 꽃핀동. 꽃이 좀 활짝 핀다고 해서. 그리고 함경남도 군야군 설밭리. 설밭이 많거든요.
아, 네.
그리고 청진시 나남구역의 선바이동. 뭐 이런 게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겠죠.
네. 다시 들어봐도 참 예쁜 이름들입니다. 저도 네. 이 과일군 선바이동 이런 데 직접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1952년 북한이 행정구역을 개편하던 당시에 남한이 부산에서 정치파동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의 첫 헌정 위기라고 할 수 있는 부산 정치파동을 남한의 일곱 번째 사건으로 꼽았습니다.
아, 그런데 네. 왜 부산 정치파동이에요? 이 뭐 부산에서 일어났던 건가요?
네. 당시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피신해 있던 임시수도 부산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인데요. 남한의 이제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 수립 과정 초기부터 대통령 중심제를 고집하지만 이를 이루지 못한 채 그의 첫 임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제2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인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통과를 위해 공비 출몰을 이유로 임시 수도 부산 일대에 계엄령을 발표하게 되는 거죠.
이 계엄령이라면 국가 비상사태 대통령이 자의로 군사권을 발동하는 말 그대로 긴급사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야당의 의원 내각제를 막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관철하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이 계엄령까지 선포한 것이죠. 당시 대통령 친위 부대인 헌병총사령부는요, 국회의원들의 출근 버스를 견인했고요. 야당 의원들은 국제공산당이라는 혐의를 씌워서 구금하기에 이릅니다.
어이구나.
하지만 이때가 바로 한국전쟁 기간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북한에는 소련군이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때인데요. 부산 계엄령 사태가 벌어지자 미국은 이승만과 야당의 타협을 종용했습니다. 이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되 내각제적 요소도 강화하는 타협안. 곧 발췌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산 정치 파동은 일단락됩니다.
네, 뭐 그러고 보면 부산 정치 파동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이 부산 정치 파동은 이승만의 정권욕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겠죠.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 사건 이후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뽑는 것이라는 생각이 한국 국민들의 뇌리에 이제 콕 박히게 되는 거죠.
그때 벌써 민주주의 의식이 싹 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남북한의 토지 개혁, 1950년에 있었던 한국 전쟁, 그리고 북한의 행정구역 개편과 남한의 부산 정치 파동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쉽지만 또 인사드려야겠네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